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2주 뒤에 있는 침례식 21일 주일까지 3회에 걸쳐서 우리 지난 부활절 때 읽으셨던 본문 19절부터 23절 이후로 3회에 걸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이 결론 부분이고 21장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부활에 관한 중요한 사건으로서 우리가 또 살펴야 될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어떻게 이 위대한 고백 28절에 나와 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마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들은 척 하십시오. 다른 복음서에는 도마라는 이름이 열두 제자의 목록에만 거론되지 그 도마의 어떤 행적이나 또는 자세에 대해서는 표현한 그런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도마의 행적을 세 번이나 기록을 해줍니다.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도마를 한번 출연시키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또 도마를 한번 또 등장시키고 또 오늘 이 중요한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 도마가 또 등장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언한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일곱 명의 제자들이 이름이 거론되는데 거기에 도마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과 늘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았지만 이 도마의 신앙이 어떠한 그런 그 인간적인 측면에 가려져 있었는지 그 신앙의 표현이 어떻게 오늘과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최고의 정점에 이를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런 그 도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심히 받고 죽음의 위협에까지 이제 노출되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가시게 되었는데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피해 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곧장 그 나사로의 장례식장으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거기 머무시다가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난 후에 말하자면 이제 나사로의 몸이 죽어서 부패하기 시작할 그때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위험한 곳에 예수님이 지금 다 이 시간이 지나간 나사로가 이제 썩을 때쯤 된 바로 이 시간에 오타로 또 가자고 하실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태양을 비유로 해서 이제 낮에는 환하니까 넘어지지 않듯이 영생의 빛이 비추이면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무언가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그 영생의 빛이 되므로 그 나사로가 이제 살아날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고 또 영생의 빛은 나와 함께 하는데 담대하거라 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꼭 베드로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님 가십시다 이렇게 내릴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예상치 않게 도마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예수님은 살리러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인데 우리 죽자 이제 이런 어떻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제 외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마의 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도마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표적을 일으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몰랐고 또 의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은 요한복음에 총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제일 마지막 표적으로서 말하자면 그 표적의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그 표적입니다. 인간 차원에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이었죠. 그랬기 때문에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제자들과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그 표적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이제 기대도 못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위협에 처할 것만 이제 그 질려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따라가 보자 이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옳고 그른 일이지만 여기서 생명의 차원을 깨닫고 따르겠다라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여기서 도마를 부각시킨 이유가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자신도 포함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그런 그 두려움에 동의하고 겁먹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마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다소 좀 과격한 그런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울질적 기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도마의 말에 집중했던 것이죠. 필라델피아 십장로 교회의 탁월한 설교자셨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쓰신 그 유명한 그 요한복음 강해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보이스 목사님은 도마가 우울질적 기질의 사람이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울질적 기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평소에 좀 회의적인 면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우울질이 오겠죠. 우울질이 성향이 생기겠죠. 또 부정적인 성향도 많습니다. 그런데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용히 지내곤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주위에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극단적인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것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탁 털어놓고 얘기하죠. 이제 우린 다 망했어. 이제 우린 다 죽었어. 그런 식이죠. 도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 이렇게 말을 소리쳤던 것은 굉장히 그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지 말자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질러버린 말이었죠. 막장까지 가보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도마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소리치면서 어차피 망할 건데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면 평소에 뭐 주변 좀 세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도 어이구 제가 왜 저래? 이렇게 좀 주눅들게 되어 있죠. 의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사건을 통해서 도마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 정반대로 함께 죽자라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성향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입니다. 자신의 그 우울질적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의 부족함, 그것을 드러낸 것이죠. 두 번째로 도마가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입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잘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이제 1, 2, 3절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나와 함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가는 그곳. 그곳과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도마에게는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도마는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얘기했는데 자신은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당신과 함께 있고 제자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니까 희망을 주시면서 염려할 것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건데 도마는 그 함의를 깨우치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요한은 도마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답답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나타내고자 도마의 질문을 기록했죠. 그런데 도마의 이 기초적인 질문은 다시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으로 확실한 답을 말씀하시게 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유도해낸 그런 그 도마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는 확신이 되고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 됩니까? 그런데 도마는 이미 11장에서 나사로의 사건과 또 연결해서 또 14장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일과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부각되고 있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0장 말씀을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귀한 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도마가 들었습니다. 사석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도마는 유명한 별명을 얻죠. 무슨 별명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죠? Doubting Thomas, 이런 그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마를 여기서 비난할 자격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일주일이 지난 그 시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제자 공동체에 다시 이제 조인해서 다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당신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부언을 달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못자국 창자국 다 갖고 나와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뭐 머리를 다치면 또는 뭐 교통사고로 뭐 다리를 잃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천국에서도 머리 다친 채로 그리고 발이 없는 채로 그렇게 이제 천국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못자국 갖고 나오셨지 다 나타나시지 않았냐 이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듯하죠? 근데 우리가 이 미래에 입을 새로운 몸은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가 못생겼던 것 그대로 못생긴 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굉장한 희망이 있는 거죠. 그죠? 지상 외모주의에 휩쓸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보이시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제자들과 3년 반 정도 같이 사셨다 그랬죠. 그런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죠. 못자국 창자국을 찔리고 그 다음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다. 지금 그런 정체성을 일관적으로 보이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상처를 갖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 손에 그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에 이렇게 넣어 보았을까요? 예수님 상의 조금 올려보시죠. 찔러보게 이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딱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는 굉장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해도 안 가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도 본 것 같지가 않고 그 의미가 안 와닿는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의 그 우울증 속에 갇혀서 그런 것들이 보면서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답답했던 그 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한순간에 뻥 하고 터져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치 마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 안에 도마라는 그 인간 안에 갇혔던 모든 불신과 몰이해가 사라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일 수 있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예수님이 은혜가 그토록 넘치고 큰 것이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죄와 고통이 이렇게 넘치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한다라는 말이, 우리를 가둬버린다라는 말이냐. 이런 질문들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거짓말같이 문제 아닌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옛날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도마로 하여금 그토록 큰 변화를 가지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심,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신 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자기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앞에 이렇게 분명히 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부인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새롭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버린 것이죠. 내 앞에 살아계시니까 이전에 이해가 안 되던 것, 행하셨던 표적이나 뭐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또 이 말씀들 또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인간 이성의 차원을 신속하게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더 큰 이성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깨달음을 얻을 때 주로 크고 통합적인 깨달음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또 지나다가 섬광과 같은 어떤 찰나의 시간에 탁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논리와 기계적인 이성의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이리저리 생각하고 도표도 만들고 그리고 그려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얻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거 잘하면 공부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부분적인 깨달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통 대가들은 어느 영역에서 이러한 깨달음의 시간들이 오든지 오지 않든지 긴 시간을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그 전문 분야에 대한 깨달음이 탁 하고 클릭이 되면서 통합이 되는 그런 깨달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죠. 그런 깨달음에 들어간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논리와 이론 가지고 설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경지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통합적인 이성적 깨달음은 정말로 많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단번에 옵니다. 이것이 인간 이성의 매우 위대한 측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찰나적으로 단번에 오는 그런 이 인간의 이성의 세계가 많이 가리워져 있어요. 많이 억눌려져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성이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과 학문의 발달로 인해서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계적인 논리적인 이성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 세계도 참 크고 끝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 자꾸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말 단번에 올 수 있는 초월적인 이성의 세계는 자꾸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런 초월적인 이성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없었다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초월적인 이 위대한 이성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빛 가운데로 흡입이 되면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에 대한 초월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자기 손가락을 그래서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은 충동이 그런 충동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매달리고 싶은 심정, 그분께 내 손을 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충동은 당신께서 내 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계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방황을 했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며 통회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신성한 충동 속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곧장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 위대한 고백은 사도 요한이 긴 사도 요한 복음을 쓰면서 이 도마의 고백이야말로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의 정점이다, 클라이맥스다 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을 해주면서 바로 결론 오고 30절 31절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지금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 지식과 고백의 내용으로 품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로 향해서 지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러한 이성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나를 지으신 정말 피조기를 지으신 창조주 맞습니다. 틱. 그 다음에 정말 이 땅의 차원의 삶에서 영생의 차원으로 구원하시는 분 맞습니다. 틱. 그 다음에 이 세상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군요. 틱.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곧장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곧장.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의심 많은 도마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정말 진실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또 다시 큰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거 지금 도마를 야단치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당신을 눈앞에 물리적으로 현현하시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분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의식세계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머물고 있는 한 예수님이라는 절대자에 대한 바른 고백과 믿음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신, 바르게 보게 하는 바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조명은 함께 역사해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요한이 그 지금 자신의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이것을 읽는 사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 아래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명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문이 열렸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들을 누리는 단계들이 남은 인생 동안에 활짝 열려있고 펼쳐져 있다는 그런 뜻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 도마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음에 있습니다. 물론 나의 영적인 눈을 내가 뜨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뜨겠다고 해서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띄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곁에 있었듯이, 그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때로는 답답했고 동문서답하시는 그런 예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 같이 모여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예배에 들어와서 점점 더 큰 예배 회복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 어디서 믿고 그리고 교회에 다 들어와서 나는 믿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주님 앞에 머무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서로 독려하고 또 이렇게 힘을 북돋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은 먼저 우리가 이 죄와 고통의 세상에서 잘못된 이런 현실 속에서 끄집어내시는 구출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앞으로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인간 세계에 정신적인 영적인 풍요를 더해주시겠다라는 약속에 실제로 우리가 인도받는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매우 숭고한 것이고 매우 부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집 뭐 가난하지만 한번 와보세요, 이런 자세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집 부자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부자시다, 하나님 정말 부자시잖아요, 그 부자이심을 믿고 한번 들어와 봐,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머물자,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고 뭔가 잡을 것 같아도 잡히지 않는 그런 아쉬워하는 이 현실의 자리로부터 영적 풍요의 자리로 연결된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아래, 그것이 이제 그 앞으로 나의 미래와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면 어떻게 하죠? 이러한 불필요한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 한 그 일은 살아생전에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의 그 요한복음 머리말에서 한 단락을 인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사귀면서 우리의 말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말이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표지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으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대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자비로우신 반응, 그리고 뜨거운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같은 말씀이신 예수를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도록 애쓰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별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무심하게 지나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무언가 큰 것이 이루어졌고 큰 것을 얻은 것, 물론 그랬죠. 그러나 그런 어떤 우월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무심하게 볼 수 없듯이 당신도 예수님을 무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그렇지만 힘있게 그 상태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을 무심히 지나지 마십시오.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그렇습니다. 그분과 더 편하고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이것은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 앞에 살아계신 주요 하나님으로 정말 분명한 인생의 어느 시점에 다가오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